유월절 어린 양 예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 또 12절에서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난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금년 부활절은 4월 1일 평년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왜 매년 부활절 날짜가 달라질까요? 최초의 기독교 회의가 AD 325년 니케아라는 곳에서 열렸는데 이때 사도신경 또 성경 66권 등을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 나름대로 각각 지키던 부활절 날짜를 하나로 통일하는데 춘분 스프링 이퀴넉스가 지나고 첫 번째 보름 풀문이죠. 이 지난 첫 번째 일요일. 부활절 계산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선 음력과 양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력 우리 정월 초하루가 양력으로 매년 다른 것과 같은 이유에다가 거기다 춘분이라는 절기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 양력으로 3월 20일 혹은 21일인데 춘분 후에 음력 15일 훌문입니다. 이 빠른 해에는 부활절이 빠르고 또 늦은 경우는 부활절도 늦어집니다. 보통 3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사이에 있으니까 한 달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의 경우는 춘분 후 첫 번째 보름이 양력으로 3월 30일입니다. 그 첫 주일이 오늘 4월 1일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빠릅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왜 보름달이 뜬 후에 오도록 정해졌을까요? 갑자기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부활절과 유월절 유래의 그 질문에 답이 있는데 양력을 기준하는 기독교 부활절은 음력을 사용하는 유월절 패스오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활절은 양력을 지내지만은 부활절이 유대교의 유월절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데 유대인들 유대 달력은 음력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 이래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로 지켜지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저녁에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아서 발포가 되지 않아서요. 딱딱합니다. 과자 같아요. 꼭. 자, 이게 맛자입니다. 맛자를 먹으면서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사복음서에는 유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장면을 기록하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하시는 마지막 저녁이라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이에요. 무교절 첫날 무교절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어디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유월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죄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자, 학자들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은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다음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사흘 후 안식일 다음 사바스 다음에 일요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일요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과 부활절을 정하고 지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부활절은 유월절의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과 부활절은 보통 같은 시기에 옵니다. 제가 한 20년을 조사해 봤는데 거의 다 같은데 몇 번이 이제 한 달도 차이 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는 그 이유가 부활절 날짜는 양력을 기준하는 춘분이 지나야 됩니다. 춘분과 관련이 있는데 유대 명절인 유월절은 음력이에요. 봄은 봄인데 춘몽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백성이 유월절에 제물을 드리는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에 삶도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대인들은 이 달을 니산올이라고도 하고 아빕올이라고도 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 지우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해라. 유월절은 노예에서 풀려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인디펜던스 데이죠. 독립기념일.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뉴 이얼로 지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 구정과 광복절이 겹치는 날이에요. 큰 명절이 하나님이 겹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을 지키고 자손 대대로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월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먹지 않게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일날 결혼을 하자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절대 잊어먹지 못하게. 출애굽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Let my people go 라는 그 유명한 그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근데 불복종하는 이집트인에게 죽음의 재앙을 내리는데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 태생의 죽음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자 여러분 이 빵이요 급히 먹기 위해서 이스트를 넣지 않고 발효시키지 않고 그냥 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삭바삭합니다. 이게 바로 맞자입니다.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무교절을 먹는다 그래서.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아담이 선악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네. 그 사람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집트에게 이 무서운 죽음을 내리시는데 모든 첫 태생, 장자죠. 이스라엘 백성도 되고 이집트 사람도 되고 심지어는 가축까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이 보름달이 뜨던 그 무서운 밤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곳에 죽음의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모세 십계명 보셨어요? 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음을 피하는 방법을 주시는 게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이 피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답니다.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라. 이게 바로 유월절이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는데 이것이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유월 영어로 Passover라는 뜻은 Pass over 지나간다 넘어간다 무엇이 지나가고 무엇이 넘어간다는 뜻일까요? 죽음입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아담에게 아담의 그 모든 자손에게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어떻게 유월절과 깊은 관련이 있는지 감이 잡힐 수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모든 사람. 그 누구에게나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이 기독교 핵심 교리가 유월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나라를 이스라엘의 전기로 만들고 자손 대대로 지키지만은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이어져서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양력을 사용하는 기독교의 부활절이 음력을 사용하는 유대교의 유월절과 맞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성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자,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엇으로 면한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유월절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 것 같아요? 네, 제물입니다. 어린 양과 그 피예요. 제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물이 왜 중요할까요? 네, 제물에는 항상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가장 귀한 것은 내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겁니다. 자, 제물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근거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 패스오버라는 것이 전 성경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게 유월절 패스오버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부는 복음성가 있죠. 참 아주 파워풀한 찬송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나는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는 주보혈 아래에 있네. 여러분 이거 영어 원어요. 원 제목이 Under the Blood입니다. Blood의 B가 대문자입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근데 어린 양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산다는 이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보름달이 환하게 뜨는 밤에 하필 죽음의 천사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가끔가다 성경을 보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질문이 떠올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 밤에서 깨어나서 밖을 내다보니까 아 정말 그날이 유월절이었어요. 정말 유월절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 밤인데 모든 게 다 잘 보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초승달 밤의 밝기가 0.01럭스, 보름달은 1럭스. 그럼 초승달과 보름달의 차이는 100배 이상입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보름달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에 있는 물을 다 밀었다 잠겼다 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좀 흥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하나님은 유월절 사건을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보름달이 뜨는 밤에 거행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에 발라지는 어린 양의 피를 환할 때 보니까 잘 볼 수 있도록, 혹시라도 죽음의 사자가 실수로 보지 못해갖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일부러 보름달이 환하게 뜨는 밝은 밤을 택하신 게 아닐까 하는 건 저희 추측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항의합니다. 무슨 천사가 달이 있다고 보고 달이 없다고 못 보나?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일리가 있는지. 자,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하신 일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름달 일부러 고르셨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자, 근데 요거 하나는 분명해요. 죽음은 사람의 원수예요. 그리고 그 원수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하게 보름달이 뜬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사방에서는 그냥 뭐 비명소리가 들리고 이걸 경험한 사람이 이걸 잊어먹겠습니까? 자기 자식한테 전할 거예요. 내가 참 기가 막힌 경험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분명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새해로 만들고 이스라엘의 절기로 지키고 그만큼 유월절이 하나님한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이유는 바로 죄의 값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불순종의 죄의 값으로 죽는데,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죽음을 극복한다는 이 기독교의 부활의 핵심 교리가 이 유월절과 부활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월절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예수께서 유월절 제물로 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예수 부활 사건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크리스천에게 똑같이 적용되게 하나님이 내리신 그 심판,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로를 달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내 마음에 있는가? 이걸로 결정합니다. 내가 예수의 보혈 아래 있는가? 이게 under the blood,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찬양의 뜻입니다. 이 찬양이 계속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국률 날 거룩히 하셨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였다는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네, 작사가의 신앙 고백입니다. 파워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크리스천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며 우리 전번 주에 했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어린 양 제물로 우리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 그 바로 유월절, 예수님 당신 때가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예수 고난에 동참하는 금식도 하면서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흐르는가를 확인하는 금요일의 금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 왜 죽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는가?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네, 죄는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아담 타락 이후에 사람에게 유전돼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이 죄가 없어져야만 하지만 사람 힘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 죄상을 받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고 죄사함 받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방법을 이스라엘 율법으로 만들어서 유월절 제사로 만들어서 지키게 하시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피로. 네. 이게 어린 양 예수의 피의 의미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러 갈 때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그 여호와 이레 번역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그 사건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 이 모리아산 제사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풀려날 때 재현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제사 사건.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제사 방식으로 지켜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 귀중한 그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믿음의 시험을 하신 이유가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네, 그게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제물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이요. 나의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제사는 지금의 예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네, 그 대답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동물 희생제물이 계속 필요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본적으로 어찌 사람의 죄를 이 짐승으로 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죄를 대속할 사람은 사람,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신의 몸을 마지막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동물을 죽였다면 이 교회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고기 태우는 바베큐 냄새로 진동할 겁니다. 그거 어떻게 예배드리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하나님 인류 구원 하시는 그 마지막 역사는 이 마지막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또 어떤 번역은 paid all. 죄값을 다 치렀다는 뜻입니다. 참 성경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신약성경 끝까지 이렇게 맥이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죽이지 말고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렵니다.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은 몽땅 다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시시한 거 가지고 하나님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은 다 드리라는 얘기예요. 11조가 애프터 텍스냐 비포 텍스냐 이런 거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드리는데 여러분 형편상 11조를 드릴 수 있는 분은 11조를 드리고 저는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10에 9를 드리게 해주세요. 가만 따져보니까 제 욕심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10에 1 갖고 내가 먹고 살았어요. 이게 헌금의 개념이고 여러분 이게 11조의 개념입니다. 자꾸 이상한데 붙잡히지 마세요. 꼭 자기 교회만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 하나님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하나님 건데 예수님 건데 무슨 자기 교회만 드립니까? 자기가 교회 올 때는 물론 자기 교회 10의 1이 아니라 10의 2도 드려야죠. 그렇지만 꼭 자기 어려운 교회 자기 교회 대신 어려운 교회 드릴 수도 있죠. 11조의 개념은 여러분 헌금의 개념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한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십자가의 죽음과 죄사함만으로 복음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기리는 종교다. 반맞았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른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상징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분이 예외를 두시겠다는데,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뭐가 어떻게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경과 우리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에 사용된 단어들 한번 보세요. 죽으시고, died, 장사 지낸 바, buried, 다시 살아나시고, raised, 보이시고, appearance, 빈 무덤, empty tomb. 이게 상징적인 표현입니까, 여러분? empty tomb이? 실제로 이런 사건들을 표현하는 아주 리얼리스틱한, 정말 리얼리스틱한 그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섭리를 만드셨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법칙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시려고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죄를 짓고 죽는다는 게 하나님 창조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예외의 법칙도 만드셨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원수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예수 부활로 시작됐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어요. 예수 십자가 믿고 부활을 못 믿겠다? 그건 기독교도 아니에요, 이건. 그 부활신앙은 우리 크리스천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데 오늘 부활절 우리 영화에 비해서 셰플러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강 강력한 무기입니다. Resurrection is God's strongest weapon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참나에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쓰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겠습니까? 너 안 죽게 죽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은 얻으리라.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총력을 기울이죠. 그렇지만 크리스천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고 죽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부활, 만약 부활이 없다면은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그 사도 바울의 역설적인 말이에요. 저는 신앙이 물론 자세하고도 얘기했지만 배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손해보고 계속 살아도 물론 하나님이 재생에 마치기 전에 갚아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못 갚아주시더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겠어요. 이게 배팅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왜 내가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야 되느냐. 조상의 죄를 왜 내가 물려받아야 되느냐. 불공평하다. 그러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이전의 삶과 달라요. 이게 불평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지. 내가 죽지 않았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 병들고 아프고 뭐 배고프고 네, 그런 거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죽음보다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사건. 왜? 죄를 이기는 사건입니까? 예수의 무덤을 텅 비게 만든 사건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더 이상 나를 겁주지 못한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는 뜻은 예수를 따르는 나의 무덤도 텅 비게 될 것이는 부활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에 이기셨다는 증거예요. 다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당장 죽진 않아도 예수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면 영적인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과거의 삶이 죽고 새로운 삶을 사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부활해서 살 삶의 프리뷰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변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이 이게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이게 벌써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요 이건 여러분 분명한 부활이라는 건 여러분 부활한다는 걸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어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네, 우린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라. 유월절이 없으면요 부활절도 없어요. 그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죽어도요 부활이 없다면 이 죽음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이 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3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자 그렇다고 칩시다. 여러분 세상 성인 중 몇 분 중에서 그 중에 한 분이 죽었다는 거에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공자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 죽은 성인을, 죽은 지도자를 우리가 뭐 믿고 따라다니겠습니까? 부활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부활해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살아계신 주.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절이 유월절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죽음보다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로마서 6장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은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네, 함께 죽어야 함께 삽니다. 여러분, 죄 안에서 죽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살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부활의 삶은 오늘의 삶이 계속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육체, 부활체를 가지고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하늘, 새 땅에서 거기서 사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우리 크리스천도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 양 제물로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의미를, 그 진정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제 세상께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